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8장.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때의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는 무덤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이 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떨다가 정신을 잃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의 죽음이 있던 자리를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기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안녕들 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죽음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and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ear me up, 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움을 도단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도단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움을 도단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서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뛰노네.
수정같이?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곳.
우리 다시 만나니?
우리 다시 만나리.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우리 다시 만나리.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주님의 기적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루살렘 행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복음의 위력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 속에 자주 음미해야 할 신앙적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한 소경의 구원은 그보다 나은 상태에서도 주님을 향해 적극적이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서도 열정은 식을 대로 식은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일대의 경종으로 울려옵니다. 첫 번째로는 46절에서 47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때부터인지 자신의 소경된 신세를 한탄하면서 여리고를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하여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가에 앉아 세월을 죽이며 사는 이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진 것으로 봐서 아마도 여리고에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소망이라고는 없었고 어느 날이라도 얻은 것이 조금 넉넉할라 치면 배부르게 먹고 춥지 않게 자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절망으로 사는 바디메오에게 일생의 최고의 복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야말로 그의 온 힘을 다 투자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고난의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롭게 들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뵙지는 못했지만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소문만 듣고도 거기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소리질러 부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을 대수롭게 보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귀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기대하며 듣는 것은 이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첫 출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48절 말씀 중심으로 확신을 갖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잠잠하라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운에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도 거역해야만 합니다. 확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외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지만 천한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지만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남의 평가하는 예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천한 것이든 나에게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다윗의 자손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나 10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것은 대선자들을 통한 한결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확신에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이 확신은 수그러들 수 없었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이 호소력 없는 세미한 음성을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아니,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확신에 찬 고백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불러세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를 향해서 빈정거리며 잠잠하게 하려던 군중도 주님의 명령에는 고분고분해집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하며 우리의 확신에 찬 고백이 있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주님은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50절 말씀 중심하죠.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당시의 문화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낮에는 더위로 살갗을 가려야 하고 밤이 되면 살갗을 가리던 겉옷을 그대로 이불로 덮어야 할 정도로 찬 날씨였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이스라엘에서 외투는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침구로 사용되었고 특히 소경 거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무엇을 믿고 그 귀한 겉옷을 벗어 던졌을까요? 또 앞이 보이지도 않는 입장에서 뛰어 일어나는 것이 그의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가능이나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상황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확신이나 고백은 다 거짓입니다. 확신과 고백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그것이 믿음이지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바디메오는 두 가지 장벽을 다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글쎄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앞도 보지 못하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아 있었다면 이 바디메오의 운명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믿음의 특징은 절대로 상황과 처지를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듯 모든 위선, 거짓, 자랑, 거칠이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50절에서 52절의 말씀 중심으로 그의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솔로몬이 적절한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여 받았고 바디메오는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라보니 최상의 존칭어입니다. 나의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 역시 선자를 통한 또 메시아를 의미하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돈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는 간청은 근시적인 안일보다는 보다 더 먼 장래를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배고픕니다.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했다면 그것은 순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비전을 두고 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 해도 우리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를 때 비로소 주님의 약속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평생에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신 그분, 예수 기도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 외에는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위해 왜 피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의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가 피를 흘리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희생제물로 바치는 동물은 흠과 점이 없는 정결한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나귀는 그 첫 새끼 대신 양이 대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신이 부정함으로 희생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귀를 대속하기 위해 양이 죽어야 했듯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생생하게 이미지화하여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가하는 한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항상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한, 곧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을 후세가 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한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언뜻 보면 너무나 비관적인 것 같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일이 부질없음을 설명한 후에 전도서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일이 부질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역사상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세상에 헛된 일이 많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대로 그것이 훈장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과 면류관을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